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무사히 지켜 두시었다가 이렇게 금요일 날이 시간을 사모하여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겼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며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말 피곤한 몸 가운데 발걸음한 영혼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한 영혼이라도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마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께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세상 끝날 기독교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따르며 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그러한 모습에 한 걸음 더 앞선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믿음의 동지여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보는 중에 있는데 히브리서 본 지가 꽤 오래됐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거다 까먹으셨죠? 사실 이게 쭉 이어져야 그래도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가 한동안 못 보다가 이제 뒤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3장을 보는 중인데 3장 그 처음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우월하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 순종해야 할 분임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 이후에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끌어들여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그 깔린 복선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결과가 이런 비극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한다면 너희에게 임할 그 결과는 얼마나 더 참혹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후의 내용도 사실 같은 맥락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5절은 구약의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은 시편 95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서 3장 7절에서 11절 인용했던 그 구절과 동일한 구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눌 때에도 한번 가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95편. 오늘 좀 이제 성경을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편 95편 7절, 8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시편 저자는 특별히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 중반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두십시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가 있던 사건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7장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크게 많이 지난 사건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들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그들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그 불의한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교독할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자, 여기 보면 20절에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달만 나와 있지 사실 연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고, 또 20장 후반절에 22절 이하의 내용들은 아론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죽는 사건이 같은 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한번 참고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33장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민수기 우리가 20장 봤죠? 20장에 있는 이 시기는 거의 40년째, 거의 그 해일 수도 있고 그 해에 임박한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 와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지금 신광야 속에 신광야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어떤 불길한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므로써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를 이야기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또 있는 거죠. 그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원망했던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물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한다, 이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이것도 무리바 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던 것이 여기 아주 판박이처럼 아주 흡사하게 같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대요, 또 다른 장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똑같은 시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나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 시험이 끝나고 더 이상 그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끝났다고 그 끝난 그것이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되어도 그 똑같은 시험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사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보았던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에도 그거를 어떻게 강조하는지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3장 7절 보시죠. 7절에도 보면 비록 여기는 인용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을 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죄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4장 7절 가보세요. 4장 7절에도 보면 오랜 후에, 그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 그럽니다. 그 어느 날은 언제입니까? 아, 오늘입니다. 오늘은 언제입니까? 역시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제가 될 수가,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또 내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기간은 그 오늘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40년을 이룬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싸워야 했던 싸움은 40년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그 오늘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을 싸워야 했던 싸움 속에서 그들은 어느 한날 그 오늘에 대하여서 방심하고 그 오늘을 소홀히 하자 그들은 시험 속에 들며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 시편 저자는 시편 저자가 사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역시 오늘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편 저자가 살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 시편 저자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사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설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사와 무리바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이 사건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 또는 이 시편 저자에게나 아니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 사건은 과거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마사와 무리바는 그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나가 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과연 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거울 삼아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라는 것이 여러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절에도 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나타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납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또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죠? 예,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그렇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뭡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터쳐 솟아나는 그 샘물을 그들은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마만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5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시험에 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다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8절을 보세요.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요. 그 우상 숭배가 있을 때에 깊게 가담하지 않아서 그 죽음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3천 명이 죽은 겁니다. 시딤 사건이죠. 발람 선지자가 와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자와 간음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9절에는 또 보세요.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요, 그 우상 숭배에 깊게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또 음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주를 시험해서 뱀에게 멸망당합니다. 불뱀 사건이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또 광야 가운데서 얼마가 죽었습니다.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우상 숭배가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음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한 시험을 이겼다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자기의 실력으로 언제나 유지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 한 날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또 다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어느 한 해의 일을 극복했다고 자기의 실력이 다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12절에 결론을 내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오늘을 사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느냐는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방에 거의 상장으로 도배를 하듯이 상장을 나열하죠. 보란 듯이. 그러나 그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백수로 빈둥빈둥 놀고 있다면 그 모든 상장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냈고 얼마나 내가 정말 헌신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을 사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날의 문제이고 당장 오늘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을 간과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그것을 간과하거나 미루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은 결국 그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신앙의 그 믿음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과거에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찔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충만했죠. 그래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서 겁 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보복을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는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 싸움은 다 하루하루의 싸움인 겁니다.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날 그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돌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도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은 겁니다. 장차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수많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싸움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가지를 세상에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좀 치사해 보일 때도 있고요, 자질구레해 보일 때도 있고요, 되게 사소한 싸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도 멋있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사는 그 우리가 싸우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신앙 그러면 나는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주일의 그 체감 속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주말이니까 빠르가죠. 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떨 것 같아요? 퇴, 이럽니다. 월, 화, 수, 목, 금, 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신 분 정말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꼭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또 직장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루, 그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맛사도 만나고 무리바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맛사의 자리가 되고 무리바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집사님들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아침을 하고 나면 또 점심을 해야 되고 또 빨래해야 되고 지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생각하여 우리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사는 싸움,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죠. 이 말씀도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암송을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3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34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을 봐서 이 구절이 결론 구절이 되는 겁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 내일 따따블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싸움을 언제 싸우십니까? 언제 싸울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오늘은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지요. 장차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고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고, 당장 오늘 싸워야 될 싸움으로는 생각하지 않지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이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충실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 한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한 날의 괴로움이 족하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되면 또 그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로 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이 어느 특별한 상황과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참된 자세는 이 오늘을 사는 동안에 오늘 주어진 일, 내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순교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늘 반복된 삶, 보잘것없는 삶, 그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나를 넘기거나 타협하여 내주지 말고 순교하듯 그 하루를 살라는 요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마사와 무리바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오늘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여서 힘써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